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이고,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아, 있었지요. 저는 원래 절림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동냥이라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자선을 베푸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아니, 네가 창녀일 때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너는 아직도 창녀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꾸짖듯이 물었습니다. 이 창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당신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감사하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지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몸을 팔고 살아갑니다. 또 한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아주 혈기 많고 주먹질하는 조직폭력배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옛날에 본 사람이에요. 자네 나를 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 보였습니다. 부정부패하고 부조리하고 온갖 더럽고 치사한 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래서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인생 도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전보다 상황이 악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앞에 절름발이는 육체의 필요는 채웠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망가져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창녀는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뒤에 성화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만 갖고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었는데 두 눈을 뜨게 해주니 이전에 안 보이던 악한 것을 보게 되어서 결국은 분노에 삼켜져 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는 지금 뭔가가 빠져 있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주님께 그거 만져달라 그랬는데, 정작 주님이 그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셨지만은 뭔가가 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서 결국은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거나 이전보다도 더 악한 상황이 된 겁니다. 무엇이 빠져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진정 더 필요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이 볼 때는 조회, 생명이에요.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떠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눈 뜨고 보는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분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일어나 걸어도 그 기적과 함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멀쩡해진 두 다리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창녀가 죄 용서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아도 죄 용서 뒤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전하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생명, 영적 생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하면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더 탐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기심이 커져서 이전보다 더 교활해지기도 하고요. 다른 일을 해치고 자신의 정신세계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물질의 풍요를 쫓고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만을 쫓는 삶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것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오늘 이 설교 듣는 이 자리까지 내가 얼마나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고 절박하게 생각했을까요? 절름발이가 고침받고 나서 두 발로 서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님, 근면하고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힘, 이거 생명의 힘이에요. 창녀가 죄사함 받아서 새 사람 되고 난 뒤에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아, 나도 이제는 이 은혜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힘, 이거 생명의 힘입니다. 한 사람 안에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참된 자유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시작이 돼요. 왠지 모르게 인생이 풍요로워지면서 결핍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면 굳이 갖고 싶어 하지 않고 한 번씩 욕망이 찾아와서 나를 유혹해도 그 욕망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줘요. 이거 생명의 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의하다 그랬죠. 맞아요. 맨눈으로 보는 세상은 참 살기 힘들 정도로 악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면 내 눈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뚫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시지. 그래서 이 세상을 경륜해 나가시지. 그 세상 안에 내 인생은 살포시 놓여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도 사랑하시고 내 인생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수놓아가는 나도 주님이 사랑하셔. 주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니 나도 내 인생 사랑하고 이 삶 속에서 같이 엮어져가는 사람들 사랑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이거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배가 고프셨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더 이상 허기를 느끼시지를 않네요. 누가 양식을 가져다 드렸는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뭡니까?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 가슴이 더 벅차오르시게 됐어요. 그러나 보니까 이 주분 안에 있는 허기를 잊어버리고 포만감이 충만하게 일어나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만족감과 영적 포만감을 가져다주는 그 무엇, 이게 생명이에요. 이거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생명 정말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걸. 그리고 이 생명을 철학책에서 찾으려고 하고 과학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먹는 거 안에서 여전히 찾으려고 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생명,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우리를 가슴 벅차게도 하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이 볼 때는 그저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면 뭘 봐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봐야 돼. 저게 내 안에 들어와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생명이 자기에게 필요한지도 모르지요. 요한복음은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었을 때여야 아, 그게 생명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 찾아온 무리처럼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울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푸셔놓고는 더 배부르고 싶어서 온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도 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떡을 내려주셨는데 그 떡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짝 달아올랐지요. 하나님이 떡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34절에 말씀해요. 주여. 여태까지 랍비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갑자기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들 원하는 것 비로소 주실 것 같으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생각하는 떡, 우리로 치면 밥이고 빵이지요. 확대시켜 보면 물질의 풍요이지요. 주여, 그런 물질의 풍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예수님하고 무리 사이에 대화가 이렇게 엇갈리지 않습니까?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주체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두 대화의 주체가 다른 레벨에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들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말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게 주된 관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관심 중요하게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이 너희들 안에 채워져야 너희들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삶이 꽃이 피워지기 시작하고 네 삶의 진정으로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 우리 믿음 실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통해 빵을 얻고 밥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한다. 내가 주는 그 무엇을 너희들은 갖고 싶어 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어떤 것,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을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뭐라고요? 그게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내가 생명의 밥이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 나 자신이 너희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왔다고 치십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꼬여있는 자기 인생이 구원을 받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히 어떻게 합니까? 아, 저분이 어떤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저분에게서 어떤 기적 같은 힘이 나와서 꼬여있는 내 인생을 반듯하게 펴주실 수 있을까? 이것에 주목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이분의 능력이건 카리스마건 기적이건 사랑이건 은혜건 이분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명 중에 9명은 다 이 것에 관심이 가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이 너희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야. 뭐냐?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어서 너희들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결국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라. 나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된다. 내게서 나오는 능력을 먼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너희가 먼저 소유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일까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들어오려면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이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라고. 이게 요한복음의 논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지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에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요 초대교회 때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던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본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의 살과 피를 마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이 구절을 흔히 성찬식 때 읽지 않습니까? 성찬식 때 하는 말씀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 먹는 거 그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결국은 한 사람 인격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너희가 나를 마셔야 돼. 라고밖에 말씀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신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는다 마신다라는 말씀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쉬운 말이지만 이게 손에 안 잡혀. 그러니까 그것을 성찬식에서만 하는 얘기로 축소시켜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명료합니다. 결국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 예수를 소유하고 있냐? 나 예수를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고 나 예수와 끊임없이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삶을 너희들 신앙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해야지 그분이 주시는 것들에 자꾸 먼저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그분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지 교회라는 제도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시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갖고 오늘 우리 교회 항상 10분이나 5분 전에 보면 나오는 교회 소개 영상 있죠? 그걸 봤어요. 근데 새롭게 보였어요. 30년, 40년 전에 교회가 교회 자신의 영상을 소개할 때는요, 그 안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비추어서 소개를 했어요. 양을 끌어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즉 교회가 소개하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시각에서 오늘 우리 교회 자막을 보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사람들한테 편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념이나 정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쫓는 것이면 그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예수 정신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예수 정신 벗어나면 그거는 거짓된 나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진짜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 히틀러의 나치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게 진정한 독일 국민의 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이 볼 때는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요. 왜 전도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야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전도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교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을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선사업하라고 구제봉사를 하고 물론 이 자체로 예수님의 사랑을 주니까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야 이 사람들 안에 생명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없이 가면요 끊임없이 교회에 손 벌리고 물질을 더욱더 공짜로 얻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이들에게 예수를 생명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자꾸 다른 것에 먼저 관심 갖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나올 당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주 85년부터 90년경 사이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됐어요. 주 65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처형당하고 바울도 순교하여서 그 순교의 피위에 교회가 지중해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역동성이 급격하게 유실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메우려고 교회가 제도화를 서두르게 돼요. 교회 안에 직제가 만들어지고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정적이어서 좋은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직화가 되면서 성령을 그 조직 안에 인위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히 교회에 예수 자체의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제도나 전통을 유지하고 사역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자신을 소유하는 것, 예수 자신을 추구하는 데 약해졌다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때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은둔시키고 가리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던 말씀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에고 에이미. 당신 자신이 신적인 권위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을 집중 부각시켜요. 뭐 하시려고 이런 것이냐? 교회 안에 예수가 너무 작아지고 심지어 없어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교회가 예수로 꽉 차게 만들어 놓으려고 이 말씀을 부각시켜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귀결할 대목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교회 안에 사람 냄새가 가득합니다. 목사가 전횡을 저지르는 교회는 목사의 카리스마만 보이고, 장로나 당회가 교권을 휘두르는 교회는 로마의 원로원 같은 과두제적인 정치만 보여요. 교회 안에 조직이 중요하지 이 조직을 움직이는데 예수의 정신이 꿈틀꿈틀 살아있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작아지다 못해 아예 안 보여요. 제도만 무성하고 전통만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1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전통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중요하면요 다르게 물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일은 여전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데 모여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입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문안 교회는 예수로 꽉 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심령 안에 다른 어떤 것 추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을 누리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는 축복이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하면요 사실은 게임이 끝나요. 예수님은 한 사람 안에 생명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생명이 어떻게 꽃피는지 잘 아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꽃피려면 이 사람 안에 빵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안에 전인의 생명 현상이 왕성하게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먼저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면 이것에 따라서 빵의 문제, 정신의 문제 같이 풍요롭게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질을 가지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데 자석을 가지면 철은 따라오는데 왜 자꾸 철을 가지려고 해서 결국은 그거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져 있는 거 붙들려고 세월 보내다가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지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으로 꽉 차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간다 이런 생각 세모난 성도는 하면 안 돼요. 물론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은데 예배 자리에 오는 거 귀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오는 마음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찬송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흔적을 다시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몰라요. 찬송가는요 곡조와 가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살과 피가 내게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입을 한껏 벌려서 뜨겁게 불러야죠. 생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찬송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없고 생명이 약하고 사모할 줄도 모르는구나 얼른 깨닫고 주님 이 생명 내게 주세요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자기의 소유로 갖는 사람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로 꽉 차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채워지니까 이 본질적이지만은 있는지 없는지 붙들기도 쉽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거 쫓아다니고 그릇된 거 쫓아다니고 오염된 거 쫓아다니다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울어져 가는 거는 절대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아니요.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들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면 한국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 꽉 차면 이 생명은 물과 같아서 세상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아 이게 생명이구나 알게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 성도들 안에는 예수로 꽉 채워지고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에 생명을 흘러보내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본질적인 거 붙들지 않게 하시고 본질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부차적인 거 붙들고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붙들고 내 인생을 분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너희 인생의 빵이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자신을 추구하며 소유하며 간구하며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 먹고 마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오실 때 그 말씀을 먹고 마셔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너무 신비적인 현상이라 우리 손에 움켜쥐기 힘들며 성령이 이 일을 오직 가능하게 하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추구하며 갈구하며 목말라하는 심정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목이 마르지 아니하고 배가 고프지 아니한 영원한 양식을 먹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